멜로디가 참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그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애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여러분 차를 타고 다 오셨을 거예요. 이 샌디에고 주변에도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15번도 있고, 5번도 있고, 8번도 있고, 805번도 있고, 이게 인터스테이시고, 그 나머지 도로만 해도 많은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도 여러 길들이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인생에 있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닌 두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요약해 보면 하나는 의인의 길이요, 하나는 악인의 길,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오르는 길과 내리는 길이 있고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대별해서 얘기를 할 때도 두 종류의 사람, 한 길을 걷는 사람, 또 다른 길을 걷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이 가인과 형제였는데 그들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길이 있고 가인의 길이 있고, 야곱과 에서도 두 형제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야곱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에서의 길이 있었습니다. 룻과 오르바가 비슷한 사람이었는 것 같지만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택하였고 하나는 중도에 하나님을 놓았던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도 보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가 되는 게더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도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길과 비록 신분이 미천한 문지기이지만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가 되는 그런 삶을 원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길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이두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과 승리를 원하는데 내일의 행복과 승리가 내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선택은 곧 내일의 나의 행복과 승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선택에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법칙에 두 가지로 대별하여 보면 땅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큰아버지고 롯이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롯과 아브라함 간에 재산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의 선택입니다. 요단 온들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롯의 선택은 땅의 법에 따른 선택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늘의 법을 따른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행복과 승리를 주는 법칙은 하늘 법칙이요, 믿음의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의 법칙을 따라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법칙을 생각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하면서 세상은 땅의 법칙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법칙, 믿음의 법칙, 영적 법칙, 시민권을 가진 그 나라의 제도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법칙에 대해서, 하늘의 선택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칙 네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하늘의 법칙은 양보의 법칙입니다. 양보의 법칙. 오늘 말씀해 보면 롯이 욕심을 부립니다. 롯이 욕심을 부렸어요. 삼촌이 먼저 그에게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는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말 한마디 없이 바로 자기의 것을 선택하는 롯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롯의 욕심 많은 그 마음을 대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낼 때 욕심 내지 않은 것보다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라면 선전을 하는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기억나시죠? 오래되신 분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하자는 얘기예요? 양보의 미덕이 좋다는 거예요. 그 양보의 미덕이 좋다고 그렇게 선전에까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양보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요 저도 그렇게 뭐 먹는 거에 막 앞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잘났다고 좀 먹는 거 하면 좀 약간 폼 잡고 뒤에 이렇게 머무르는 편이었는데 군대 있을 때 라면을 끓이는데요. 군대 라면이 있고 사제 라면, 바깥에 라면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 라면은 그냥 별로 맛이 없지만 사제 라면은 정말 맛이 좋아요. 그냥 꿀맛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냄비도 없으니까 주전자에다 끓입니다. 주전자에다. 주전자에다 끓이면 그 앞에 구멍도 조그맣잖아요. 그걸 먹기 위해서 한 열 사람이 막 덤벼들면요. 거기서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위 피가 튀깁니다. 피가 튀겨요. 양보의 미덕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면요. 라면 한 털도 못 먹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좀 그렇게 하다가 라면을 구경을 못했습니다. 제가 라면을 구경을 못해요. 양보라는 것을 우리가 좋은 것이다,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하다 보면 양보가 미덕이라는 것은 그저 말뿐이지 실제 현실에 부닥치면 우리는 욕심을 내지 않아가지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양보는 바보의 변명이다, 지가 못 먹으면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욕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면 가질 것 같은데 성경의 원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양보와 욕심 두 개 중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양보의 손을 들어주는 셈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잘 아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거북이가 먼저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양보와 욕심의 그 경주를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비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욕심은 마치 토끼와 같아요. 빨리 갑니다. 그리고 이득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보가 원하는 자리에 먼저 빨리 당도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남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 먼저 택하라. 이런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근거로 해 나온 마음이에요. 왜 양보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양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양보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택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을 얻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 아, 양보를 잘한 사람이다 라는 정도로 보지만 이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나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세요. 첫 번째 법칙이 양보의 법칙, 두 번째 법칙은 눈 감음의 법칙이라고 제가 만들어봤어요. 눈 감음의 법칙.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이에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즉 그랬습니다. 사람이 눈이 있는 한은 다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이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 믿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롯이 요단들을 바라본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가 원하는 것에 욕심에 이끌려 바라본 그런 바라봄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처음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에덴 동산에서 이브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범죄를 하였다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 13장 6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최초의 죄악, 인류의 죄악의 시초가 뭐냐? 눈으로 본즉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겉으로 보이는 눈 같지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세상이 사람들을 잘 알아서 여자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만들면 얼마나 멋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예쁘게. 그 뭘 현혹하는 겁니까? 눈을 끄는 거예요. 눈을 끌게 해놓은 다음에 샤핑하러 오지 말라 그러죠? 샤핑하러 오지 마세요. 그저 아이 샤핑만 하러 오세요. 누가 뭐 사례입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세요. 와서 그 샤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이 샤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눈으로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이 거기에 이끌리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소위 한자말로 얘기하면 견물생심, 바라보니까 마음이 동하더라 이거예요. 여자들은 눈에 약합니다. 그럼 여자만 눈에 약한 겁니까?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우리가 얘기 바라봐야 돼요. 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랬어요. 이 욥기 3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눈에 강하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남자 역시도 눈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 눈과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안목의 정이 눈의 정욕이에요. 눈에 이끌려서 받는 정욕. 사람은 눈에 이끌립니다. 여자가 아이쇼핑에 의해서 무슨 물건에 이끌렸다면 남자들은 눈을 조심해야 된다. 남자들도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만 바라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더라. 어디에 가면 그게 나타나냐면 건널목에 딱 서보면요, 이렇게 운전대를 딱, 남자들은 다 이 경험할 거예요. 딱 서보면 건널목에서 건너들 다닙니다. 근데 그때 왜 이쁜 여자가 건너갑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육신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요, 거의 모든 남자들이 어떻게 되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눈이 이렇게 쫓아갑니다. 이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마세요. 남자들. 솔직하게 우리 얘기하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애를 써야지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든지 아니면 눈 감고 있다가 신호대기 잘못하면 안 되니까 눈을 감든지 딴 데를 바라보든지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딜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든지 구름을 바라보든지 나무를 바라보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나는 바라보고도 전혀 마음이 통하지 않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사람 없어요. 다른 데를 쳐다봐야 돼요. 자, 왜 다른 데를 쳐다봐야 되나, 눈을 감아야 되느냐, 성경에 무서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요, 내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뽑아버려요. 내 오른눈이 범죄하였으면 그 눈을 뽑아버리고 한눈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 잘못 사용하면, 뭐 주님이 눈을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었겠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눈이 뽑힙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감으라 그런 거예요. 뽑히는 것보다 뭐가 나아요? 감는 게 낫지요. 감는 게 나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름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이런 걸 피하는데, 사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구름 보고 하늘 본다고 인간의 마음이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데 누굴 보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눈 감자 하는 것은 그저 눈 감자라는 인간의 육신을 따른 어떤 방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눈 감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눈 감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법칙입니다. 그것이 장래 있고 미래 있는 소망 있는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 감음의 법칙은 곧 그리스도 바라보는 법칙이에요. 자, 세 번째 법칙입니다. 그것은 머무름의 법칙이에요. 머무름의 법칙.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두를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랬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머무르지 않고 동쪽으로 옮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 가기 위해서 동쪽으로 단순히 옮겼던 것으로, 방향이 동쪽이었다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요, 성경 안에 동쪽으로 옮긴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범죄하고 그들이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났냐면요, 동쪽에 문이 있어가지고 그 동쪽 문으로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동쪽 문 앞에다가 누구를 뒀냐면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게 했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동쪽으로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에덴 동산에서 멀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동쪽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룻기라는 성경이 나오는데 그 룻기에 룻의 시댁이 있었는데 그 시댁이 베들레헴 땅에 있다가 모압 땅으로 나가는데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게 뭐냐?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놓친다는 얘기를 그렇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얘기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잡혀갈 때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데 이것도 어느 쪽이요? 동쪽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얘기할 때 동쪽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면요. 성전이 있어요. 성막이 있고. 성전을 놓을 때, 성막을 놓을 때 그냥 아무데나 방향을 잡고 놓지를 않았어요. 그 문이 동쪽을 향하도록 했어요. 그 문이 동쪽을 향하도록.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계신 곳에서 멀어지는 것을 뭐로 얘기하냐면 동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여 동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단순히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법칙이 있다면 그 법칙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께 머무르는 법칙이에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머무르는 법칙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택하였다면 교회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있다면 그 예배에 머무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영적인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 그러면 그런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법칙,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곳을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선택, 그것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머무르는 사람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머무르는 법칙.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기다림의 법칙. 믿음의 법칙은 기다림의 법칙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지루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인내가 많이 필요하고 힘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기다리는 사람들을 무능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쭉 읽었는데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행동한 것을 볼 때 누가 더 유능해 보이고 누가 더 기민해 보이고 누가 더 영리해 보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롯이 기민하고 영리하고 유능해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롯처럼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여러분 하시겠어요? 쉬운 문제 아니죠? 쉬운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에 부닥칠 때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엉터리처럼 살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라, 성실하게 살라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건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살라, 성실히 살라까지 가면 괜찮은데 더 나아갑니다. 이 세상 무지무지하게 지독한 곳에 너도 지독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한테 지지 마라, 지지 마라. 앞서야 산다, 앞서야 된다. 제가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서 싫어하는 것 중에,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수 매기는 거. 한국에서 등수를 매겨서 등수가 뭐 있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미국에 있는 그 몇천 개 되는 학교를 가지고 왜 그렇게 등수를 매깁니까? 뭐 1, 2등 가지고 아니야. 하버드가 요새는 2등이래. 그리고 뭐 유펜이 1등 됐대. 알아? 그런 거? 그래가지고 뭐 25위까지 매기고 50위까지 매기고 뭘 그렇게 매깁니까? 1등 지향주의. 거기엔 양보도 없어요. 기다림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13장 18절의 행동을 하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행동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14절에서 17절까지에 이릅니다. 그는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차분히 다 들었어요. 자,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눈을 언제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눈을 드는 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발빠른 행동 아니었어요. 그는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이해되기 이전에는 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리에 머물렀어요. 이것이 기다림의 법칙이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법칙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따라 발부터 먼저 움직이는 것 아니고, 내 생각 따라 입부터 먼저 여는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 발 움직이리라.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주옵소서 그러면 내 말하리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얻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그런 법칙을 따라갔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를 성경은 바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에 벌써 약속이 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주겠다. 다 주겠다. 네 자손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가정에 복을 입혀주시리라. 그뿐만 아니고 나아가서는 그 자손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복을 줄 것이고, 그 복을 따라서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기관이요 복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고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그가 신앙의 법칙,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따라간 결과가 이 많은 것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14장 12절에 보면요,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포로가 됐어요. 소돔 땅에 있다가. 그리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재물까지 다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뒤에 가면 그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아내가 죽게 되고요, 나와서 그들이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쪽에서 배운 이상한 것 때문에 가정에 일어날 수 없는 근친상간의 죄가 있어서 그 죄의 결과를 세대를 둘러가면서 계속 그 아픈 것을 먹고 그렇게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우리가 믿음을 택하고, 왜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승리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22대 대통령인 클리블랜드 얘기인데요, 대학 때 좀 노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하고 우리가 좀 한번 타락해보자. 그래가지고 둘이 카지노를 갔대요. 카지노를 둘이 갔는데, 카지노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써있기를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의 삭슨 사망. 그날의 설교가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클리블랜드가 마음에 이건 아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야 우리 한 번 선택한 것을 바꾸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 나는 갈 길을 가겠다. 둘이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는 카지노를 가가지고 그걸 했어요. 클리블랜드는 거기 들어가서 크게 감동을 받고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를 알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 나중에 22대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에. 그런데 그 다른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서 감옥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여러분 카지노 한번 가면 다 감옥 간다 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지만 그 삶을 자기가 택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자기의 친구인 클리블랜드가 22대 대통령에 올랐다는 그 취임 기사를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에 그들이 선택한 것에 의해서 그들은 이런 다른 두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요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법칙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까? 땅의 법칙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으로 받으시고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위의 법, 믿음의 법, 영적인 법, 하나님의 법 이것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시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머뭇거리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 바알을 따르라. 머뭇거리는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택하십시오. 하나를 택하되 윗것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영적인 법칙을 택하시고 그리하여 오늘의 여러분의 이 선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완벽하게 결정하는 여러분의 미래의 행복과 여러분의 미래의 승리를 반드시 결정하는 열매주는 그런 아름다운 선택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도우시는 우리 주를 생각하고 일어나 우리가 새 힘 주시는 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걷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고난 우리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 걸음으로 우리의 육신에도 힘이 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롯이냐 아브라함이냐 그들의 선택을 오늘 우리 보고 우리도 비록 늦는 것 같으나 주를 믿으며 양보하며 주를 믿으며 눈 감으며 주를 믿고 머무르며 주를 믿고 기다리며 이것이 오늘 안개처럼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하옵소서. 행복과 승리가 주의 나라의 놀라운 보배가 그 영광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보게 하옵소서. 붙들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주를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